VOA 세계 뉴스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29일 우크라이나를 사전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군사 지원이 지연되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몇 달 동안 러시아 화력에 압도당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미국과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제공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을 환영하면서 곧 추가적인 발표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책임은 이 같은 발표가 가능한 한 빨리 무기 탄약 등의 실제 인도로 바뀔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155mm 포탄, 방공체계, 장거리 무기 등의 신속한 인도를 촉구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에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집중 공세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 3개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28일 말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텔레그램에 전방 상황이 악화됐다며 마린카 서쪽, 아우디우카 북서쪽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차시우야르 등지에서도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아우디우카 북쪽에 위치한 베르디치와 세메니우카 서쪽, 마린카 근처 남쪽의 노보미하일리우카에 새로운 진지를 점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이들 지역에 대한 공세에 4개 여단을 투입했다고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차시우야르는 지난해 5월 러시아가 점령한 전략 요충지 바흐무트에서 서쪽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소도시입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의 이 같은 설명은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발표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영상연설에서 동맹국들의 신속한 군사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올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 시작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초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보유한 핵무기가 유럽 방위 담론의 일부를 이뤄야 한다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언론 에브라와의 인터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유럽 방위는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이미 제공한 보호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모든 미사일들을 차단하고 핵무기 사용을 억제한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위협을 받을 때에만 핵을 사용한다는 교리를 지켜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같은 중대 이익에 더 많은 유럽적 차원을 부여할 용의가 있다면서 미사일 방어, 장거리 무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한 핵무기를 이 담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유럽 방공체계의 대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유럽 국가들이 지역 방어에 있어서 독립성을 제고할 것을 거듭 주장해왔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던 2023년 굶주린 주민들의 모습을 담근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일본 TBS 방송은 28일 탈북자 김모 씨가 작년 4월 북한 황해남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거리에는 한 남성이 홀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에 음성이 녹음된 다른 남성은 쓰러진 이 남성이 굶어서 쓰러진 것 같다며 곧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지역민들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구걸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자신이 속한 작업반에도 굶주린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나가는 이들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5월 한국에 온 탈북자 김 씨는 당시 북한에 선전하기로 굶주리는 주민들의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가자지구 휴전 협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초 있었던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한 성공적 방어에 이어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도록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중간 단계에는 없다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되는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대안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구름 많고 오후에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12도, 최고는 9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1 내지 2m로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지도부를 만나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도록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공약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26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을 만나 북한이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관여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중국을 독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과 국제 위기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I encourage China to use its influence to discourage Iran and its proxies from expanding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and to press Pyongyang to end its dangerous behavior.
그러면서 앞으로 이것과 다른 문제들에 대한 고위급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 결산 보도 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블링컨 장관이 왕이 주임과의 회동에서는 중동과 한반도에서 더 이상 긴장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후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Discussions today, I reiterated our serious concern about the PRC providing components that are powering Russia's brutal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에 동력을 제공하는 부품을 중국이 공급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이날 논의에서 거듭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중국은 군수품과 로켓 추진체, 다른 이중 용도 물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공작 기계, 초소형 전자기기 등의 최대 공급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다룰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한 행동과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핵심 산업 등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펜타닐 관련자들에 대해 중국이 처벌을 강화할 것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블링컨 장관과 만나 미국과 중국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성공을 도와야 한다며 양국이 행동으로 말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시 주석에게 미국의 우려를 제기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왕이 주임과 약 5시간 30분가량 만나 양국 현안과 국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왕이 주임은 타이완 문제는 양국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금지선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왕 주임은 중국의 요구는 항상 일관적이라며 항상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의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지 말며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을 방해하지 말고 중국의 주권에 대한 금지선을 밟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날 VOA에 미국이 중국의 대북 관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이 압박감을 느낄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블링컨 장관이 거듭 중국의 대북 문제에서 건설적 역할을 촉구한 데 대해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미중 관계의 특성상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hinese really have stood back from this issue. From their point of view, the current situation is stable. The status quo is workable.
이어 중국은 이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있다며 그들이 보기에 현 상황은 안정적이고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은행들을 제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에 대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대화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시 주석이 미국과 중국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라고 한 데 대해서는 허황된 꿈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중국과 불편한 공존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미국과 중국의 세계관이 매우 다르고 양국이 국제 질서에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미중 관계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고 항상 경쟁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중간 단계에는 없다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핵 동결과 미북 군축 협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호진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7일 한국의 공영방송 KBS 1TV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이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려는 협상안을 검토 중인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그러한 우려는 사실 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미국의 상당한 고위층을 포함해 중간 단계란 것은 없다고 여러 번 확인했다며 그 문제에 대해선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의 이른바 중간 단계 언급을 두고 비핵화를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단계적 조치로 핵 동결에 치중하려는 게 아니냐는 한국 내 우려에 선을 그은 겁니다. 미라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지난달 초 한국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당국자로선 처음 중간 단계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 보유국인 만큼 비핵화 대신 위협 감소, 군축 등을 시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그러나 만약 전 세계 지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정방 미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도 한 세미나에서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과정에 중간 단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언급해 한국 내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접근법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줄기차게 제안했던 미 행정부 측에서 갑자기 중간 단계 발언이 나오면서 한국 내 일각에선 북핵 동결은 물론 군축으로 미국의 대북 협상 방식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 오해라는 것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의 비핵화 정책이 변했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정말 그 변하는 방향이 핵 군축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될 경우에 한국 내에서는 다시금 핵무장론이 강화될 수 있고 의견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관료의 정리는 필요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조야에서 북한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부각되면서 중간 단계에 대한 미한 간 입장과 해석의 차이가 생길 여지가 만들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선임 연구위원은 북핵 협상을 장기전으로 전제할 경우 한국으로선 핵 위험 노출이 장기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 내 이른바 자강파들의 자체 핵 무장론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중간 단계를 제시하면서도 한국에게는 비핵화 원칙이 흔들린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조 선임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핵 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핵 협상 자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협상의 절차적인 측면이나 뭐 구체적인 협상 스텝 측면보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 들어가서 협상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 단계 언급은 교착 국면 탈피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해본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과 단계적 접근을 통해 외교적 공간을 모색하는 걸 골자로 하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일관되게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미 행정부 관리들이 대통령 선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시사하는 중간 단계를 언급한 것은 성사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석좌 연구위원은 미 행정부 내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양상이지만 결국 정책 변화는 11월 미 대선 이후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 과정을 거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차피 정책 재조정을 검토를 할 거니까 그때 가서 결정될 거고 그때 가서 이제 한미 간에 심각하게 논의될 사항인 거고 지금은 그 문제를 꺼낼 시기가 아닌 거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확인하면은 미국 정부는 기존 입장 고수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김현욱 교수도 북한이 미 행정부 관리들의 중간 단계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는 협상 제안이라기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을 관리하기 위한 유화 제스처로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장호진 실장은 방송에서 또 한러 관계에 대해 궁극적으로 남북한 중 어디와 협력해야 하는지 러시아 스스로가 잘 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정세 블록화가 가속하거나 새로운 외생 변수가 심각하게 생기지 않으면 한러 관계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장 실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내 방북 시 북러 사이에 핵심적인 거래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 한국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러시아도 이를 알고 있으며 서로 소통이 있었다며 러시아도 한국 측이 안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려의 균형을 통해 양측이 서로 레버리지가 있는 형국이고 이런 균형점을 러시아 측이 잘 지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카드를 러시아는 대북 전략무기 관련 지원 카드를 갖고 있다며 장 실장 발언으로 미루어 한러 간 선을 넘지 말자는 암묵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탄약 거래에서 상당한 정도의 북한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그러나 러시아는 그게 한반도의 안보에 위협을 줄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고요. 한국 정부도 결국 러시아가 선을 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우려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 이런 가능성을 조절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또 전달하고 있거든요.
장 실장은 또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가 북중 수교 75주년인데 분명히 접근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악의가 잘 맞는 느낌은 아닌 부분도 있다며 우리도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북한과 러시아, 북한과 중국 관계가 진전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현재 상황은 북러 관계와 북중 관계의 교집합이 나타나는 것이지 북중러 연대로 완전히 정형화된 상태는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북일 대화가 북핵 문제나 한반도 정세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 당연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이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되는 UN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대안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을 계속 감시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최근 한일 방문이 꺼져가는 대북 제재를 되살리려는 구걸냉각이라는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6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제재가 자신들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의 다른 측면은 이행이라며 우리는 각국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전문가 패널이 해오던 일이 사라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불법 활동과 제재 위반 노력을 계속 주시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에 대한 거부권은 제재 체제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라면서 제재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우리는 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보고를 계속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9일 김선경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손아래 동맹국들의 힘을 빌어서라도 맥이 빠질 대로 빠진 불법 무법의 대조선 제재 압박 소동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려는 패자의 비루한 구걸 행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18일 일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전문가 패널이 수행하던 중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을 테이블에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한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이미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동의가 없어도 한국, 일본 등 유사 입장국과 협의해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 노트르담 대학의 조지 로페스 명예교수는 최근 VOA와의 통화에서 뉴욕 외교가에서 전문가 패널의 대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로 활동했던 로페즈 교수는 미한의 3국이나 심지어 유엔 총회에 기반한 체제를 훨씬 뛰어넘는 다양한 영역을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interaction there, I think, is exploring a variety of areas that would go far beyond.
로페스 교수는 인도주의와 인권 관련 비정부 기구들 사이에서도 전문가 패널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들도 전문가 패널과 대화와 협력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례적으로 이란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이 양국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양국 협력이 유엔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6일 우리는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윤정호 대외경제상이 이끄는 대표단을 이란에 파견한 데 대한 후유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들에 대처하기 위해 차단과 제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과 이란의 협력에 유엔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EU 대변인은 후유회 관련 논평 요청에 양자간 방문은 통상적인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이란과 북한의 관계와 기존 유엔 제재를 위반할 경우 우려될 수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한 그들의 잠재적 협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북한 간 협력 확대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우리는 특히 각국이 다른 지역과 국제무대에서 부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세 나라, 즉 러시아, 이란, 북한 간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23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란을 방문한 건 이례적입니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으로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VOA 인터뷰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한 탄도미사일에 북한 기술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quite possible that they do. You know,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Iran on
볼튼 전 보좌관은 탄도미사일과 핵무기에 관한 북한과 이란의 협력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냉전 시대의 소련의 스커드 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자체 미사일 프로그램의 일부 요소들을 이란에 제공하고 있었고 소련도 이란에 이를 제공했다며 그 협력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탄도미사일 쪽 협력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한 데 대해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한 일상적 방어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발사가 연합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위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6일 미한 연합 훈련이 지역 정세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 일본과의 오랜 양자, 삼자 군사훈련은 일상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들은 군사 대비 태세와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달리 우리의 훈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사일 발사가 우리의 양자 및 삼자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는 북한의 위선적인 주장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2022년 8월 대규모 훈련을 재개했을 때 북한은 이미 그 해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6번 발사했고 핵실험장도 재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미국이 하수인들과 함께 벌인 군사연습은 80여 차례, 한국 괴뢰들이 단독으로 감행한 훈련은 60여 차례나 된다며 지역 정세 악화의 주범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가 한일 순방 중 19일 도쿄에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VOA의 질문에는 핵과 미사일 관련 논의와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원칙을 다시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며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관련 논의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이 약속을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제3자를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혹은 구두나 서면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으며 인도주의적 협력과 기타 논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내 안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관여에 관심이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대신 북한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이는 단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충돌이나 의도치 않은 긴장 격화의 위험을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19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계속 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의하고 있다며 당근을 줄 수 있는 문은 열려있지만 채찍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한 방위비 협정이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위한 양국의 공동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첫 회의를 마친 가운데 미 국방부는 이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과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위한 양국의 공동의 약속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관련 질문에 출입기단 안에 제공한 답변을 통해 미국과 한국 간 지속적인 동맹은 동북아와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한 동맹에 대한 한국의 모든 기여에 감사한다며 그 기여에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른 비용 분담금이 포함되지만 그것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양국은 전 세계의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어제의 도전이 아닌 오늘과 내일의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앞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안보협정 선임고문 겸 수석협상가가 국무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대표로 구성된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22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양국의 특별협정 논의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하게 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미한 양국이 지난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협정은 내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미국 조야의 초당적 요구이자 다수의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VOA에 오랫동안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동맹 비용에서 불공평한 몫을 부담하고 있다고 느껴왔다면서 다만 그동안 동맹과의 관여 또는 역내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발생하는 대가로 여겨 이를 감수해 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Think that for a very long time, many Americans have felt that.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국제적 도전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동맹국들이 전체 방위 비용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몫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파엘 코엔 랜드연구소 전략교리 프로그램 국장은 최근 VOA에 북한의 미사일 역량 진화와 도발 증가, 북러 군사협력 확대, 중국과 타이완 간 양안 갈등 등 역내 위협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인상은 역내 안보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Look, the North Korea problem set is difficult for a number of different reasons. Not least of which is because Kim Jong-un and the North Korea.
코엔 국장은 한반도에서 위기가 급격하게 고조된다면 미국은 이 상황을 관리하거나 전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위협이 커짐에 따라 미군의 대응도 증가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명예훈장을 수훈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중 마지막 생존자의 유해가 29일 워싱턴에 있는 의사당에 안치돼 일반인들의 조문을 받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고인의 공헌을 기리면서 미국인들의 감사와 존경을 표시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별세한 한국전 참전용사 랠프 퍼켓 주니어 미 육군 대령의 유해가 연방의사당에 안치돼 일반인들의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실 관계자가 26일 VOA에 공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존슨 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명예훈장을 수훈한 마지막 생존자였던 랠프 퍼켓 주니어 대령이 29일 미국 의사당 로툰다에 영예롭게 안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퍼켓 주니어 대령의 비범한 용기는 한국전쟁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려고 고향을 떠난 170만 명 미국인들의 가장 좋은 면을 대변한다며 그는 조국과 동료 유격 중대원들을 위해 끊임없는 희생을 보여줬고 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훌륭한 모범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퍼켓 주니어 대령의 뛰어난 영웅적 행동과 봉사 그리고 모든 한국전 참전용사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그의 유해가 의사당 로툰다에 영예롭게 안치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당 내부 중앙에 있는 2층 높이의 방구형 로툰다는 국립조각상 홀이라고도 불리며 미국 전현직 대통령과 부통령, 상하원 의원 등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인사들이 사망했을 때 이들의 유해를 안치해 조문받도록 하는 장소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잘 알려진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나 참전용사의 유해가 미 의사당에 안치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22년 7월에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명예훈장을 받은 마지막 생존자 허셀 윌리엄스 해병대 예비역 상병의 유해가 로툰다에 안치돼 시민들의 조문을 받았습니다. 로툰다의 사용은 상하원 동반결의 채택 조치에 의해 통제되며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의 유해는 유가족이 원하고 의회가 승인하는 경우 로툰다에 안치될 수 있습니다. 퍼켓 주니어 대령의 고향인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샌포드 비숍 의원은 26일 부유에 보낸 성명에서 미 의회가 퍼켓 주니어 대령에게 이런 영예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는 조지아주 인근 육군부대인 포트무어와 그 소속 군인들의 삶에서도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 육군 가족들의 필수적인 일원으로 남아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스티브 워맥 의원도 이날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전쟁의 마지막 생존 명예훈장 수훈자인 퍼켓 주니어 대령과 그의 동료인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건 조국에 대한 그의 용감한 봉사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가 의사당 로툰다에 영예롭게 안치되도록 하는 건 그의 뛰어난 영웅적 행동에 경의를 표하고 모든 미국인이 그의 봉사에 감사와 존경을 표시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퍼켓 주니어 대령은 지난 8일 조지아주 콜럼버스 자택에서 9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926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퍼켓 주니어 대령은 1943년 미 육군에 입대했으며 2년 뒤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50년 11월 25일 미 제8군 유격중대 중대장으로 한국전에 참전해 평안북도 소재 205 고지 진지를 6회에 걸쳐 사수하고 대원들의 목숨을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퍼켓 주니어 대령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미기간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 훈격인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미한동맹의 힘은 용기와 결단력, 희생, 그리고 한국군이 미군과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운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born.
퍼켓 주니어 대령은 2023년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상원과 하원은 지난 17일 퍼켓 주니어 대령의 유해를 의사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반 결의를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존 이언스트 의원 주도로 민주당의 존 테스터 의원과 라파엘 워너 의원, 팀 케인 의원, 공화당의 탐 카튼 의원과 테드 크루즈 의원 등 9명이 초당적으로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샌포드 비셉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공화당의 스티브 워맥 의원과 마크 알포드 의원,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 패트릭 라이 의원 등 5명이 초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나진항에 대형 컨테이너가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재개된 석탄 유입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나진항을 촬영한 25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대형 컨테이너가 다시 가득 들어찬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전용으로 분류된 부두에 약 150m 길이로 푸른색을 띤 컨테이너들이 대거 쌓여있는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단층으로 쌓여있을 경우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80개 이상, 2, 3층으로 겹겹이 쌓을 경우 약 240여 개의 컨테이너가 놓여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 북한 전용 부두에는 지난 3월부터 컨테이너가 다시 쌓이기 시작하면서 선박에 추가 입항이 예상됐고 실제로 지난 7일 약 10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입항한 뒤 컨테이너가 사라져 대형 선박이 컨테이너를 모두 선적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다시 컨테이너가 쌓이기 시작함에 따라 조만간 또 다른 선박에 입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두는 앞서 백악관이 군사 장비와 탄약을 실은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선적된 장소로 지목한 곳입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라진항에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었습니다. 한편 최근 석탄이 쌓이기 시작했던 라진항 서쪽 러시아 전용부두 근처 공터에는 더 많은 석탄이 쌓인 장면이 포착돼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래닛랩스의 25일자 위성사진에 검은색 석탄이 부두 전체를 거의 빈틈없이 채운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앞서 VOA는 지난 7일부터 배가 정박하는 부두와 이곳에서 약 300m 떨어진 공터에 석탄이 쌓이기 시작해 14일 그 면적이 더 넓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어 나흘 뒤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당시보다 더 많은 양의 석탄이 쌓인 장면이 확인됐으며 특히 공터와 부두에 석탄이 쌓인 면적이 넓어지면서 이전까지 두 공간 사이에 볼 수 있던 공간이 검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어 다시 닷새 만에 석탄이 쌓인 흔적이 더욱 짙어짐에 따라 이곳에 석탄이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에 포착된 석탄이 북한산이고 향후 해외로 향한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안보리는 라진하산 일대에서 선적되는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한 바 있어 만일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일 경우 대북 제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산 광물을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이를 한국으로 보내는 일명 라진하산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조치에 따른 것으로 다만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입항을 6개월간 금지하는 자체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또한 중국 기업 등이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수입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어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3국 선박이 북한에서 석탄을 선적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앞서 BOA는 2019년과 2020년 여러 차례에 걸쳐 라진항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선적해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운송해줄 선박을 찾는다는 내용을 담은 선박 수배 안내문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VOA 취재 결과 이들 러시아 석탄은 어떤 배에도 실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들이 나서지 않으면서 수출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당시 선박업계 관계자는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박업계 내 팽배하다는 이유를 들며 실제 입찰에 나서는 선박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러시아가 라진항을 통해 자국 석탄의 수출을 추진 중인 것인지 또 그렇다면 이를 운송해줄 선박을 찾을 수 있는지 등이 주목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내 인권 활동가들이 최근 대북 전단 살포 등 정보 유입 활동을 6년여 만에 재개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더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한국에서 대형 풍선을 통해 대북 전단을 보낸 이민복 대북풍선단 대표가 25일 BOA에 6년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주도해온 이 단장은 지난 23일 풍향이 맞아 민통선 근처 지역에서 전단 15만 여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6년 만에 뭐 감야 새로 뭐 하지만요. 여튼 작년 9월에 저 금지법이 해제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동안 예, 바람이 잘 맞질 않아가지고 준비만 철저하고 있다가 지금 예.
전단은 한국전쟁이 북한 인민군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진실과 북한의 백두열통 주장이 거짓이란 점을 알려주는 콘텐츠가 담겼습니다. 또한 남북한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반도 야간 촬영 위성사진도 전단 내용물에 새롭게 추가했다고 이 대표는 전했습니다. 대북풍선단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여파 등으로 지난 2018년부터 정보 유입 활동을 중단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이 법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이 대표는 경찰이 이날 전단 살포 행위를 과거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고 주시만 했다면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진리는 이긴다는 뜻이긴 하지만 한쪽으로는 이런 인도주의입니다. 이건 눈과 귀를 열어주는 원초적인 인도주의거든요. 이걸 가지고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뭐 관계 좋을 때는 뭐 보내지 않고 뭐 나쁠 때는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정권과 이 사회가 이런 그 인도주의 원칙에서라도 이걸 해야죠, 이거를.
이 대표는 보유한 트럭 두 대를 모두 동원하면 1회에 전단 수백만 장도 보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북한 주민들만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대북 기독교 선교단체도 최근 북한에 전단과 성경을 보내는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나 24일 비어이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트병에 쌀과 USB, 미와 1달러 지폐 등을 넣어 서해를 통해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펼치는 민간단체 노체인은 최근 처음으로 홍보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어디가 북한이에요?
저쪽. 약간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냐. 한 사람이라도 그걸 습득해서 그 안에 있는 걸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그 이상은 없습니다.
북한 15요독관리소 정치범 수용자 출신인 이 단체 정광일 한국지부장은 25일 BOA에 대북정보 유입활동이 재개됐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움츠렸죠. 기부하는 것 자체를. 자기네가 기부하면 위법이 될까 봐 무서워가지고.
정치부장은 특히 지난해 목선을 타고 서해를 통해 망명한 황해도 출신 두 일가족을 면담한 결과 그들이 페트병을 통해 쌀과 정보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더욱 힘을 얻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쌀은 인도적인 지원이고 저 USB나 여기 컨텐츠 보내는 건 인권운동이죠. 우리가 보내는 컨텐츠 자체가 연출된 게 아니고 그 일상생활을 그때를 찍어서 보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강요된 삶이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 그게 엄청 북한이 두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싶고 이 사람들이 아 내가 이거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지금 보내는 게 기본 목적이죠.
과거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를 나타냈던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이들 단체의 활동 재개 소식을 반겼습니다. 세계 70여 개 민간단체와 개인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VOA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며 진실이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bsolutely critical because Kim Jong-un has tried to stop. I mean, he has been desperate trying to keep people.
김정은은 주민들이 남한과 외부 세계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기 때문에 대북 정보 유입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숄티 의장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단지 식량에만 굶주린 게 아니라 알고 싶은 정보에도 굶주려 있다면서 이런 활동을 더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비판했던 휴먼라이츠 워치의 존 십턴 아시아 옹호 국장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십턴 국장은 전단 활동 자체보단 항상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강력히 지지해왔다며 사람은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정보를 보낼 권리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just am a strong supporter of people's right to do things and express themselves.
십동 정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려는 인권단체의 활동을 규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달 수단 측면에선 전단이나 페트병보단 대북 방송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을 보내는 걸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던 때와 비교하면 최근 상황은 많은 진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this shows a lot of progress because in 2020, Moon Jae-in, the former president, enacted a law which prohibited the balloons and other sending of.
창 변호사는 다행히 한국 헌법재판소가 이 법을 뒤집어 탈북민들이 다시 전단을 담은 풍선을 날려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이러한 활동의 재개는 유익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공포했습니다. 당시 한국 외교부는 인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서 어느 가치보다도 존중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란 점도 또한 동시에 강조한다고 밝혔었습니다. BN 뉴스 김영걸입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구름이 많겠으나 평안도는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또 평안북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12도, 최고는 9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평양은 구름이 많고 최저 12도, 최고 22도, 남포도 구름 많고 최저 12도, 최고 21도, 신의주는 맑으나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21도, 강계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 19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구름 많고 최저 12도, 최고 22도, 개성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최저 12도, 최고 24도, 사리원 구름 많고 최저 12도, 최고 22도. 다음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함흥 구름 많고 최저 8도, 최고 17도, 장진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고 최저 4도, 최고는 13도, 해산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는 15도, 원산 흐리고 최저 9도, 최고 18도, 청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고 최저 7도, 최고는 18도, 선봉 오전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는 16도, 삼지연은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립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9도. 이어 해상 날씨, 동해 앞바다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맑겠고 물결 0.5 내지 1.5m, 동해 먼바다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1 내지 2m입니다. 서해는 전 해상이 구름이 많고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가 보유한 핵무기가 유럽 방위 담론의 일부를 이루어야 한다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언론 에브라와의 인터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유럽 방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이미 제공한 보호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모든 미사일들을 차단하고 핵무기 사용을 억제한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위협받을 때에만 핵을 사용한다는 교리를 지켜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같은 중대 이익에 더 많은 유럽적 차원을 부여할 용의가 있다면서 미사일 방어, 장거리 무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한 핵무기를 이 담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유럽 방공체계의 대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유럽 국가들이 지역 방어에 있어서 독립성을 제고할 것을 거듭 주장해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29일 우크라이나를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군사 지원이 지연돼 왔던 점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몇 달 동안 러시아 화력에 압도당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미국과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제공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을 환영하면서 곧 추가적인 발표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책임은 이 같은 발표가 가능한 한 빨리 무기, 탄약 등의 실제 인도로 바뀔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155mm 포탄, 방공체계, 장거리 무기 등의 신속한 인도를 촉구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에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집중 공세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 3개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텔레그램에 전방 상황이 악화됐다며 마린카 서쪽, 아우디오카 북서쪽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차시우 야르 등지에서도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아우디오카 북쪽에 위치한 베르디치와 세메니우카 서쪽, 마린카 근처 남쪽의 노보미하일리우카의 새로운 진지를 점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이들 지역에 대한 공세에 4개 여단을 투입했다고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차시우 야르는 지난해 5월 러시아가 점령한 전략 요충지 바흐무트에서 서쪽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소도시입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의 이 같은 설명은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발표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영상연설에서 동맹국들의 신속한 군사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올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 시작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조청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29일 하마스에 이스라엘이 최근 제안한 휴전안을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최근 관련 제안을 특별히 관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주민들과 휴전 사이에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마스라고 지적하면서 나는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의 제안과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이날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130여 명의 인질 중 40명 미만을 돌려받는 안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하마스가 요구해온 가자지군의 영구적 휴전 요구에 대한 타협안으로 지속적 평온 기간으로 구성된 일시 휴전의 두 번째 국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해 11월 하마스 억류 인질 105명과 이스라엘 내 수감자 240명에 대한 맞교환을 통해 약 일주일간 일시 교전 중지를 이룬 바 있습니다. 하마스 측 협상단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집트와 카타르 측 중재자들을 만나 최근 이스라엘이 제안한 휴전안에 응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인 피해 방지 보장에 대한 이스라엘의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가자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지지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22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29일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 보건당국은 공습으로 라파에서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이같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